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중심에서 15km 지점까지 접근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러시아 군부대가 북서쪽에서 접근 중이며 지난 24시간 동안 약 5km 전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또 다른 러시아 부대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군과 체르니히우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이 크이우 포위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러시아군이 언제 수도 크이우 중심에서 도달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러시아군이 이날 775대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공중폭격과 표적 타격을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오늘 최혜국 대우 취소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표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AP통신 등에 이같이 전하며 유럽연합과 다른 주요 7개국 G7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혜국 대우란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가장 유리한 대우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은 미국과 동맹들이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해 러시아의 경제를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의 경우 각국의 내부 절차에 따라 미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 대해 책임을 계속 묻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캐나다가 처음으로 지난주에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우크라이나가 생물 무기를 제조했다고 주장한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생물 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해왔다고 비난한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이 러시아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의 주장을 부인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누구도 어떤 종류의 화학 또는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된 세계 주요 7개국 G7 에너지 장관들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어제 G7 에너지 장관들 간 화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단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당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면서도 각국 장관들은 향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G7 에너지 장관들은 또 원자력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 에너지 원료 다양화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G7 장관들과 유럽연합 EU가 산유국들의 생산을 늘리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에 포위된 7개 도시에서 어제 약 4만 명이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커찬 중국 국무원 총리는 둔화되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중국 내 약 1,3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리 총리는 오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폐막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해 약 2조 5천억 위안, 미화 4천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약 1,100만 또는 가능하다면 1,300만 일자리를 올해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관세를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리 총리는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나 양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윤석열 후보의 한국 대통령 당선을 거듭 축하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을 핵심적인 협력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에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정책, 미한동맹, 대중국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4년 전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금강산에 있는 한국 측 시설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에 걸쳐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2도에서 4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축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을 핵심적인 협력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한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핵심 현안들에서 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선에 앞서 미사일 시험에 나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선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And you heard this from the president last night, but we congratulate President-elect Yoon Suk-yeol on his election.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 경제 관계, 국민들의 긴밀한 우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 경제적 유대, 공급망 등 국제사회의 핵심적 도전과제는 물론 두 나라가 직면한 안보 문제에서도 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also it of course includes deepening our cooperation on some of the security challenges that we both confront and at the top of that list when it comes to the Indo-Pacific.
프라이스 대변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 명단의 가장 위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 무기로 인한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데 있어 한국,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해 북한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국이 최근 몇 주간 북한에 대해 여러 제재 조치를 취했고 안보리도 긴급하게 이 문제를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for its flagrant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ve imposed a number of.
이어 미국은 이 와중에도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었다며 우리는 이 도전에 외교적 접근법을 취할 의지가 있으며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사가 없고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진지하고 계속적인 외교에 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초당적인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과 한국 동맹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9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한 동맹과 양국 국민들의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향후 윤 당선인과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윤 당선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에 진심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쿤스 상원의원은 미한동맹은 영내와 세계질서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하면서 윤 당선인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면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새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윤석열 당선인은 강한 보수로서 미한동맹의 탄탄한 기반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영내와 세계의 다양한 도전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디 카터 공화당 하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한다면서 그의 지도력이 한국의 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자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과 미셸 스틸 하원 의원도 9일 트위터를 통해 윤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11일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라며 서로의 안보를 피로써 지키기로 약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관계가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경제와 기후협력, 보건의료, 첨단기술 등 모든 의제가 미한 간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델코소 대사 대리는 윤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올해는 미국과 한국이 수교를 맺은 지 140년이 되는 해인데 미한 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굳건하고 물샐 틈 없고 탄력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왔고 미래 과제와 위협에도 대처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확대할 것이고 양국 전략적 동맹을 활용해 전 세계에서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델 코소 대사 대리는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참여 확대를 시사했던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 쿼드 문제에 대해 정상 차원의 쿼드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정해진 게 없지만 호주 멜버른에서 실무 회의가 진행된 것을 보면 쿼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공개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보면 잘 알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식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을 포함해 미한 동맹과 대중국 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진보적 성향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간주됐다고 평가하면서 보수 정당의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에는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 관리의 부패 스캔들, 성폭력 피해 폭로 사건 등 정부의 실책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와 공정사회에 대한 희망이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평가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맹렬히 비판한 윤 당선인이 집권 후 현 정부의 진보적 의제, 특히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대북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당선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입장과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축소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무의미하며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춰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온 점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잇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북한이 윤 당선인의 강경한 대북관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북한 문제는 윤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첫 번째 대외 정책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보수적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재편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한 진보 정권 집권 동안 남북 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비핵화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극적으로 진로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 자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취하는 데 있어서도 서방 국가나 일본 등에 뒤처진 것에 유감을 표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의 외교정책의 전략적 함수가 한반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까지 확대될 것이며 등거리 정책이나 중립정책 대신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전임 정부에 비해 강경한 노선으로 평가하면서 물러나는 진보 정부 정책과 단절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상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고 이번 선거 결과가 입증하듯 이념과 지역, 세대와 성별에 따라 견해차가 극명하게 부각되면서 윤 당선인의 정책 추진이 많은 제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S 방송은 북한과의 교착 상태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면서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매너를 가르치고 싶다고 말한 보수주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선거 승리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면서도 남북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대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전화한 최초의 외국 정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백악관은 윤 당선인에게 기후변화에서 공급망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앞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북한의 위협 고조와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 고조가 윤 당선인의 주요 외교 안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남북 간 대화가 장기간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비핵화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강력한 국방태세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줄곧 강조해왔다면서 이 같은 태도가 북한에게는 강경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으며 남북관계가 냉전시대 적대관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 당선인이 대북정책 못지않게 대중국 관계에서도 현 정부와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세계적 투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을 구축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더 열성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에는 한국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이 중국에 덜 의존하도록 공급망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더 많이 참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BC 방송은 윤 당선인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면서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동맹 관리가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더 친밀한 관계는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대중국 입장을 취하려 할 수 있지만 경제적 결과에 직면할 경우 이 같은 의지는 약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윤석열 정부가 영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주목하면서 특히 일본과의 관계 진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과거 역사적 갈등에 대한 한국 내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윤 당선인의 승리는 한국의 외교 정책을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쪽으로 재조정할 것이라면서 미한의 3국 공조 강화가 역내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거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각국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자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윤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노르웨이와 캐나다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한국 정부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중단 전환과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달성하고 역내와 세계의 평화, 안전, 번영 보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한일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또 일본과 한국, 미국 간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해 역내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된 우호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윤 당선인의 지도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윤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한일관계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둘 수 없는 한반도 출신의 민간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라며 건전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윤 당선인을 비롯한 새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해 의료와 시설 지원을 제공했던 노르웨이도 한국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노르웨이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BOA에 노르웨이는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노르웨이와 한국은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근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며 다자간 포럼 등에서 잘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르웨이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기대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BOA에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윤 당선인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명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성명에서 캐나다와 한국은 민주적 가치와 광범위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토대로 공고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우리는 G20,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세계무역기구, 오타와 그룹을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최초이자 유일한 아태 지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캐나다 한 FTA는 양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캐나다와 한국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이한다며 윤 당선인과 함께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공동의 우선순위를 앞당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는 각국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우리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에 따라 호주와 한국의 관계가 지금처럼 공고한 적은 없었다면서 함께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한다며 한국은 영국의 친구이자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자유와 안보를 보호하며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트위터에 성공적으로 대선을 치룬 한국 국민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우리는 새 정부와 협력해 양국 간 우위와 호혜적 교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난 5년간에 북한 인권 침묵에서 벗어나게 돼 기쁘다며 윤 후보의 당선을 반겼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과 여러 유세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문재인 정부처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크나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눈을 감아선 안 됩니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지난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국제인권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여야가 협조해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설립을 추진하고 정부 출범 후 바로 북한인권협력대사를 임명하는 등 북한인권법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하고 탈북민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 유엔 등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관련 정보의 공유를 상당히 제한한 현 정부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또 국내 탈북민 정책과 관련해 먼저 온 통일, 탈북민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란 제목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정착 초기, 집중 지원 체제 마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네 가지에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을 홀대하면 앞으로 올 통일도 기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 3.1절 103주년을 맞아 한국 내 탈북민 대표단이 국회에서 개최한 자유, 인권, 종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북한 주민 독립 염원대회엔 축사를 보내 거듭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회의원이 대독한 축사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3대 세습 독재 정권과 남한에 대한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고 북한 주민은 그 치하에서 자유와 인권, 종교를 탄압받으며 최소한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또 행사 연설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하지만 윤 당선인은 북한 인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반기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대선 결과에 기쁘다며 김정은을 애지중지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호소를 묵살한 문재인의 5년이 마침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선임 분석관은 이날 VOA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책임 추궁과 정의, 북한의 심각한 인권 만행을 종식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리더십을 제기하고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지명하며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와 책임 추궁 지지를 되살리고 탈북 난민 수용자로서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10일 BOA에 윤 후보의 당선으로 북한인권이 새 정부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what it means for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particularly issu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My sense is
킹 전 특사는 핵미사일 등 전반적인 북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차기 정부가 상황이 매우 악화한 탈북민 사안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권고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차기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도 10일 BOA에 윤 후보 당선으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북한 인권 상황이 한국 정부에 의해 더는 외면받지 않게 돼 기쁘고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m encourag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reserved. I'm glad the human rights situation will no longer be neglected.
한국 대통령은 도덕심과 헌법 정신을 반영해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그의 선거 캠프가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국제인권단체와 인권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반기는 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북한 인권 무시와 침묵에 대한 좌절감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으며 국내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여러 압박으로 국제인권사회로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BOA에 한국의 새 정부에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되면 기본적으로 숨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끄러운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통일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대적인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차기 대통령이 반영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가 없다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외쳐도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재임 기간 한국 정부는 크고 작은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휘말려왔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이 한국 정부 주관 전시회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로부터 거듭 지적받았던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각종 제재 위반 논란을 함지하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은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연이어 채택된 해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한층 엄중해진 대북 제재 환경 속에서 임기 초반부를 보내야 했는데 철저한 제재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와 달리 임기 내내 여러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2017년 발생한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8년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의 리치 글로리호가 2017년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 석탄을 선적해 이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운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전문가 패널은 수정본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환적된 것이라고 정정했었는데 조사 결과 인천과 포항이 북한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는 물론 다른 나라로 북한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했던 선박들까지 당시 BOA가 이 내용을 보도하던 시점까지 한국을 수차례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는 물론 방북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는 자체 독자 제재까지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BOA 보도 이후 문제의 선박들을 입항 금지 목록에 추가하고 석탄을 반입한 한국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지만 뒤늦은 조처라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듬해인 2019년 또다시 석탄 반입 의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불법으로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붙들린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를 억류해 이후 매각 처리했는데 이 선박에 실려있던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란 사실이 2019년 발행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한국 경기도 고양시 소재 기업인 에너맥스는 인도네시아에서 하역이 예정됐던 문제의 북한산 석탄 2만 6천 톤을 홍콩 소재 기업으로부터 299만 달러에 구매했으며 이후 이를 포항으로 운송하려 했습니다. 한국에서 환적된 고급 차량을 북한으로 운송한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과 언론들은 토고 선적의 DN5505호가 2018년 10월 부산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두 대를 싣고 출항했으며 이후 이들 차량들이 북한에서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DN5505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돌아왔는데 이 석탄은 과거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을 일으킨 한국 사업자가 구매한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의 유류 제품을 거느는 선박 간 환적에 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유조선들이 대거 가담한 사실도 한국의 제재 위반 논란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2019년 미국 정부는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를 통해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18척의 정보를 공개했는데 이 중 7척이 한국 부산과 울산 등을 지속해서 드나들며 불법 환적의 중심지로 통하는 동중국해 공해상에 여러 차례 머문 흔적을 남긴 겁니다. 이들 선박은 공해상 인근을 운항할 땐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였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판매되거나 공급될 수 있는 연간 정제유 양을 50만 배럴로 제한했지만 미국 정부 등은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해 연간 300만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수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정부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또 다른 제재 위반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과 8월 경기도 고양시와 인천 광역시 후원으로 열린 남북 평화 관련 미술 전시회에 만수대 창작사 사장 김성민을 포함한 만수대 소속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사실이 BOA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2019년과 2020년엔 한국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주관 전시회에 만수대 작가들의 작품이 올랐으며 2019년엔 한국 국회에 만수대 창작사 수혜단장 김청희의 작품이 소개된 사실이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지적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71호를 통해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자산 동결 대상, 즉 제재 기관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항목을 통해 평양 소재 만수대 창작사를 동일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이들 제재 대상 작품을 이용해 전시회를 연 겁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유엔뿐 아니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한국 정부는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최대 압박 캠페인에 주력해온 미국과의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의 속도를 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접경지역 협력, 남북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남북협력이 유엔 제재는 물론 미국의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해왔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히사 전 위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12항에 따라 북한과의 합작 사업 또는 협력체를 운영할 수 없고 2321호 32항에 따라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 사적 금융 지원이 금지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협력 사업들이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와 조선노동당 모두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만큼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로부터 이들 제재 면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이런 구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당시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구상에 찬성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며 제재 이행이 우선임을 시사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일은 북한이 무모하게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올해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며 북한을 규탄해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맹렬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북한은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어기고 무모하게 국제법을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끝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의 결정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 5일 오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 들어 9번째로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올해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며 북한을 규탄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무책임한 방식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가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는 시기에 공격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2일에는 프랑스, 영국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이런 활동에는 단합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독일은 북한이 새해 1월 6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고 북한의 국제법 준수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최대 보수 단체의 정치 행사에 탈북민 인권운동가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은 미국 전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온 보수파 운동가와 선출직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연례 정치회의입니다. 미 보수연합 ACU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지난 1974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최대 보수 정치 행사로 자리잡은 CPAC 무대에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북한 인권운동가가 섰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이 행사의 첫날 주제 토론에 나선 이현승 씨. 하와이에 본부를 둔 북한 인권단체 원코리아의 워싱턴 지국장인 이 씨는 첫날 행사에서 나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라는 주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께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출신 캐서린 맥팔랜드 씨는 이현승 씨를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 소개에 앞서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했습니다.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세계 최대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해체로 옛 소련을 재건하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평생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댄 슈나이더 미국 보수연합 ACU 사무국장은 베네수엘라와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산주의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 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어나 처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다고 소감을 밝힌 이현승 씨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미국인들을 위해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생각해봤다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So today we are here and we are staying in a beautiful hotel. If we are in North Korea, you cannot stay in this beautiful hotel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regime. And you cannot travel from DC, Virginia, Maryland without any permission by the government. And also,
이현승 씨는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호텔에 와 있지만 만약 북한에 있다면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하고 이곳으로 날아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곳이 북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이어 만약 당신이 북한의 독재자를 비난하는 의견을 말한다면 무슨 일을 겪게 되냐는 슈나이더 사무국장의 물음에 연좌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를 비난한다면 당신과 당신의 할아버지와 딸까지 사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3대가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란 겁니다. 슈나이더 국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라며 진보 성향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현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 후보 모두 인권 변호사 출신임에도 북한이나 홍콩의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한 정당이 통제하기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함께 싸우고 자유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7년 전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던 것은 30년 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독재 정권 아래 노예가 되거나 목숨을 걸고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자유이기에 우리 가족도 목숨을 걸었다며 북한 주민들 역시 자유를 위한 탈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Freedom is more valuable than life. That's why I decided to escape. And so many people do not stop escaping for freedom. And I think everybody here in the new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 등 일부 기독교 매체는 이날 이현승 씨의 연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현승은 수십 년 동안 김씨 왕조의 잔혹한 독재 정권으로 운영되어 온 북한에서의 생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씨의 증언 전문을 소개한 겁니다. 탈북민이 CPEC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씨는 지난해에도 한국 내 탈북민 북한 인권운동가 강철환 씨 등과 함께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올해와 달리 핵심 주제를 다룬 무대에 선 것은 아니었고 소회의실에서 소규모로 열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현승 씨는 탈북민으로서 미 주류 사회에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소감이 남다르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일단은 그 메인 스테이지에 초청받아서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물론 그 CPEC이라는 그 행사 자체가 뭐 보수 정치 행사만의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 정치계 한 측면에 있어서 제가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는 독재 정권에서 겪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경험을 공유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저도 북한이라는 사회의 이 폐악성에 대해서 이제 말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씨는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에 대한 대처는 미 정치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행사의 후원단체인 KPEC이 CPEC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토론회는 모르스단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이성윤 터프츠대 플리처스쿨 교수, 그랜트 뉴섬 CPEC 회장,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 토론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패널들이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 법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않기에 미국인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도록 하며 이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르스단 전 대사는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와 관련해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확산시키는 것, 미국의 개입을 막는 것, 한반도를 무력으로 손에 넣는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종전선언은 북한의 이런 목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는 단 한 번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적이 없으며 북한 역시 평화적 의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평화선언을 한다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해 5월 민주당 브래드 셔먼, 앤디 김, 그레이스 맹, 로칸나 하원 의원이 발의했고 현재 33명의 민주당 의원과 1명의 공화당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법안은 또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한반도 세상,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소,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인간 안보와 환경, 지속 가능성에 투자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해 지난해 12월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의 주도로 35명의 하원 의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실시된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쟁을 막는 것은 말뿐인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미화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영하 12도에서 4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는 17도. 남포 오전에 구름 많이 끼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는 17도. 신의주는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최저 1도, 최고 14도. 강계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14도. 해주 흐리고 가끔 비 내리고 최저 4도, 최고 13도. 개성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7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 최저 0도, 최고 11도. 장진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비 또는 눈,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6도. 해산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10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는 9도입니다. 청진 흐리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8도. 선봉 흐리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6도. 삼지연 흐리고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는 5도입니다. 해상 날씨, 동해는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물결은 0.5 내지 1.5m, 먼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중심에서 15km 지점까지 접근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러시아 군 부대가 북서쪽에서 접근 중이며 지난 24시간 동안 약 5km 전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또 다른 러시아 부대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군과 테르니히우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 군이 크이우 포위를 시도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러시아군이 언제 수도 크이우 중심에 도달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러시아군이 이날 775대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공중폭격과 표적타격을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오늘 최애국 대우 취소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표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AP통신 등에 이같이 전하며 유럽연합 EU와 다른 주요 7개국 G7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혜국 대우란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가장 유리한 대우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은 미국과 동맹들이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해 러시아의 경제를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의 경우 각국의 내부 절차에 따라 미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 대해 책임을 계속 묻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는 캐나다가 처음으로 지난주에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박탈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우크라이나가 생물무기를 제조했다고 주장한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소집했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생물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해왔다고 비난한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주장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이 러시아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의 주장을 부인하며 우크라이나에서는 누구도 어떤 종류의 화학 또는 기타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으로 구성된 세계 주요 7개국 G7 에너지 장관들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어제 G7 에너지 장관들 간 화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장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당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면서도 각국 장관들은 향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G7 에너지 장관들은 또 원자력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 에너지 원료 다양화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G7 장관들과 유럽연합, EU가 산유국들의 생산을 늘리도록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러시아산 화석 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 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분화되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중국 내 약 1,300만 개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리 총리는 오늘 제13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폐막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해 약 2조 5천억 위안, 미화 4천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약 1,100만 또는 가능하다면 1,300만 일자리를 올해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관세를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나 양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래 아직까지 전화통화 외에는 직접 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리 총리는 자신의 두 번째 임기가 내년에 끝남에 따라 올해가 국무원 총리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에 포위된 7개 도시에서 어제 약 4만 명이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크이우와 자포리자 등 여러 도시들에서 식량과 의약품 등이 주민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